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늘 기쁨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보통 그 미국 크리스천들과, 그러니까 미국인 크리스천들과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서 보자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미국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느끼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웃기면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웃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웃겨야 되고, 한국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울려야 된다고요. 이제 이게 이렇게 은혜 받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한국 교인들이 준비 찬송을 하잖아요. 이제 부흥회 때 보통. 근데 준비 찬송을 하는데 준비 찬송을 하면서 다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키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제 이렇게 구성지게 이제 이런 노래들이 연달아 이제 불려지는 거예요.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찬송가 몇 곡만에 교회는 금방 이제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죠. 말하자면 다 울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은혜 받을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제 말씀 들을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분 선교사님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당황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미국 목사님, 선교사님이 한국 목사님께 여쭤 물어봤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무슨 슬픈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 갑작스런 질문에 말문이 막힌 목사님이 답했지요. 한국 교인들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선교사님이 더욱 깜짝 놀라서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신앙심 깊은 분들의 가운데서 얼굴 표정이 밝고 명랑한 분들은 별로 많이 보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을 포함해서요. 다 별로 밝지가 않았어요. 얼굴들이 대부분이.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늘 좀 심각한 것과 비슷하다고 이제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아마도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하는 유교적 사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참된 기독교는 아니에요. 근데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불교 되게 말 안 하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도 같고, 그리고 딱 한마디 하는데 뭐 선문답이라고 하죠. 우리는 말을 길게 안 했었어요. 뭐 웃기고 그런 사람을 흰소리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우리는 오랜 세월 말 많이 하고 웃기는 사람들을 다 광대 취급하고 천하게 봐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였죠. 이런 사회적 환경이 영향 때문이었는지,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한 번도 재미있는 분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울면서 가야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당시 유행했었던 예수님의 초상화도 금발에 곱슬머리, 우리 곱슬머리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고집센 사람들 다 곱슬머리였어요. 옥리에다가. 근데 예수님이 약간 비슷해요. 곱슬머리에 또 늘 근엄한 표정이셨습니다. 초상화가 자체가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쉽지 않은 분이셨어요. 사실 이제 성경도 보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웃으셨다, Jesus laughed, 뭐 이런 말이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여러 차례 우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기쁨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십자가인데 웃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 인상은 항상 그랬어요. 기쁨이 없으신 분, 항상 슬픔이 많으셨던 분.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뜻밖입니다. 오늘 본문은 뜻밖에도 예수님에게 기쁨이 충만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하고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선입견이 좀 깨지기를 바라고 Real Jesus Christ, 진짜 예수님을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먼저 내 기쁨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다. My joy.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기쁨이 있으셨다는, 나 기쁜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의 삶은 늘 슬퍼 보였고 힘들어 보였고 괴로워 보였지만 예수님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My joy,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아닌데 무슨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게 금수저가 아니었고 뭐 막 말구에서 태어나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하나도 기뻐할 게 없어요. 그런데 He has joy. 예수님은 기쁨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기쁨을 이야기하신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죽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제 요 말씀 마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겟세마네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시다가 막 벌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일이면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다른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기쁨입니다. 성경엔 예수님의 웃음이나 기쁨에 관한 말씀이 많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소위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되게 웃긴 분이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 드립니다. 유머가 적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교훈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바리새인의 가르침도 그렇고 들을 만한 좋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교훈이 될 내용들은 참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능력과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달랐어요. 이렇게 말에는 단지 내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담겨있는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다른 얘기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지만 그 안에 만에 담겨있는 감정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감정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뭐 이렇게 어떤 정죄하거나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그분들의 얘기는 늘 조금 심각했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남의 죄를 판단하려고 하는 어떤 현미경처럼 사용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만 서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작아졌는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막 경기가 들고 몸이 굳어졌어요. 난 또 오늘 뭐 때문에 혼나는 거야 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죠. 또 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늘 금식했어요. 먹는 것도 가려먹고 친구들도 이렇게 제안해서 사귀고, 그리고 늘 근엄한 어른들의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대상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어른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잘 어울리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여성들도 가까이 하셨고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앞에 몰려왔어요. 이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정말 애들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사람이 부드럽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애들 가까이 안 와요. 아버지 애들 가까이 안 갑니다. 할아버지한테는 가까이 가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알거든요. 귀여워해 준다는 거 알거든요. 애들은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애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부드러운 분이었다는 거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와 잘 어울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정죄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애들 막 혼내고 그러면 애들 절대 가까이 안 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산상수훈 팔복의 메시지였죠. Blessed are those, happy are those, 행복하여라. 축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주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졌고, 아 그러니까 더 가까이 왔던 거겠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만을 선포했었던 세례 요한과도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포하셔서 삶의 무게에 눌린 고단한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들이 많아서요. 수많은 청중들의 배고픔도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이고 들을 정도였어요. 사실 사람들 남 얘기 잘 못 들어주거든요. 재미없으면 안 들어요. 재미없는 얘기, 지루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짧게 하는 목사님이 가장 좋잖아요. 예. 이유는 단순하죠. 재미없는 얘기를 길게 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말씀을 재미있게 하셨는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떠날 생각은 무슨 만담가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재미있었을 뿐인가라는 금방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못 먹고 막 사흘씩이나 쫓아다녔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예수님은 재미는 아주 기쁨이 넘치는 분. 청중들은 아마도 산상수훈의 교훈 가운데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쉽게 알몸이 된 사람을 연상지으면서 아마 미소 지었을지도 몰라요. 빨가벗은 사람, 예, 그 사람 그냥 보이는 거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했을 때는 바늘귀로 힘겹게 들어가는 낙타의 모습이 연상되면서 아마 크게 모두 웃었을지 몰라요. 성경에는 웃었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유추해 볼 때는 되게 웃긴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웃기지 않죠. 여러분 이 번역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번역의 문제, 영어도요 한국말로 웃기는 코미디언들 얘기 한국말로 번역 하나도 안 웃겨요. 한국말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하는 얘기, 아 그거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김수환 뭐 거북이와 뭐 저기 두루미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거 얘기했을 때 되게 웃어서 웃으면 보기요 예전에. 근데 그걸 갖다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뭐가 웃기냐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헬라어로 적혀져 아람어로 적힌 얘기였는데 그게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이게 유머 코드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도 웃기지 않는데, 근데 원어를 연구해 보면 이게 되게 웃긴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되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늘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겁게 사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본받아 늘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삶에 참 불쌍하고 안 됐다, 측은하다 라는 생각에 들어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불쌍하게 보는데, 사실 예수님의 삶 개인적으로 두고 보면은 그렇게 불쌍하게 울면서 살지를 않으셨어요. 딱 울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세 번 나와요, 사실은. 근데 most of time은 다 나머지 시간들은 예수님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만찬을 즐기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뭔 줄 아세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근데 그 전날까지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건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여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감옥에서 사형수들이 있잖아요. 사형수들은 눈빛부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그 감옥문이 철커덩하고 열릴 때마다 심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죽는 날인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죽음이 갖고 왔는데 벌써 죽은 산송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형수거든요.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 다음날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을 것을 안다면 몸과 마음이 벌벌 떨려서요, 아마 그 전날 숟가락 들어도 덜덜덜덜 떨었을지 몰라. 이게 입으로 들어갔을까요, 이게? 네? 내가 죽는다면, 그것도 참혹하게 십자가 달려서 죽는다면. 근데 바로 그 전날까지 사람들과 어울려서 맛있게 밥 먹고 여유 있게 대화하기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다는 거. 이 주님을 좀 본받으십시다. 이 주님을.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 이야기죠. 근데 주님은 사과나무가 아니라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든 내 생이 마지막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기쁘게 사셨다는 거, 오늘 재밌게 사셨다는 거, 이걸 기억하자고요. 이토록 마지막까지 인상 펴고 환하고 즐겁게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꿈에도 예수님이 내일 죽을 것을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이었으니까.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기쁨 충만하게 사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본받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죽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밤까지도 밥 잘 드시고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얼굴 환하게 건강하고 즐겁게 사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밥 잘 드시고요, 밥 잘 드시고 기쁨으로 사명 기쁘게 잘 감당하시다가 하늘 할아버지 앞에 이르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인상 쓰고 살지 마시고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본문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기쁨을 누가 충만하게 해준다고요? 우리 기쁨을 예수님이.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때 기쁨으로. 아무리 기뻐하자 그래도 잘 안 돼요. 우리 내일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할 수 없어요. 연약하게 벌벌 떨려요. 이게 안 된다고. 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못 집을 거예요, 우리 죽는다고 그러면. 근데 우리의 기쁨은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 도저히 예수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기쁨은 내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거.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 심령에 근심과 염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볼 때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의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예수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지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당연히 슬퍼지고요, 우울해지고요,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좋지 않은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언제 충만해진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니까 뭐가 슬플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오늘 제 마지막이라면 저는 진짜 춤을 출 것 같아요. 슬픔만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는데 더 좋은 곳으로. 잠시 잠깐의 이별은 좀 아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잠깐의 이별이고 우리 다 다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요, 우리 저기 제 누님께서 미국으로 시집을 오시게 됐어요. 한국에 약간 못 살았을 때입니다. 1980년대 초에. 그랬을 때 김포공항이었는데 그때 우리 좀 다 울었죠. 우리 아버님도 울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은 절대 오래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알았어요. 미국이란 더 좋은 나라에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곧 누님을 따라서 미국에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잠시 잠깐 이별의 눈물 몇 방울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좋은 일 아닙니까? 나쁜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을 가려서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도대체 무슨 슬픔이 있단 말입니까? 또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거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생각에 좋은 일, 내 생각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뿐이지만 그 모든 것 합력해서 선 다 좋게 된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환난이나 적신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넉넉히 이긴다 선포했습니다.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도대체 내 삶에 무슨 불행이 온단 말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시다면, 예수 안에 계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빌립보서는 알려진 대로 옥중서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매우 기이하게 보이죠.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감옥 안에.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감옥에 갇힌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둡고 슬프고 힘들고 괴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서 바라보니까 항상 기뻐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감사했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남이 뭐 벤츠 타는데 나는 뭐 토요타 탄다, 뭐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자기 불행하게 생각하고 쓸데없이 고민하지만, 선하신 하늘 아버지와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어디 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원베드룸에 살든지 드리베드룸에 살든지 예수 있는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주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매일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으면 기쁨이 없으세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세상 사람 날 부러워서 하지 않아도, 우리도 역시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국 황제 제임스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는 지옥 갔잖아요, 예수 안 믿고.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이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쁜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쁨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늘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기쁘게 사시기를 바라요. 일본에서, 그리고 기쁘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부자에게 기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랬더니 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부자가 곰곰이 생각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운이 좋아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운이 좋아야 됩니다. 사실 그 말이 틀말은 아니에요. 다 같이 노력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해도 다른 거거든요. 진짜 하늘의 운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근데 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다음 답이 중요하죠. 운이 좋아지려면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면 됩니다.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면 운이 좋아져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소위 큰 부자들이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신문에 얼굴을 쭉 봤어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90%가 인상이 좋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진짜 부자들. 물론 다는 아니에요. 네. 인상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행복한 삶은 행복한 마음, 행복한 마음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소문 만복내라고 하죠. 웃는 가정에 만복이 깃든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하늘의 축복이 만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일로일로 일소일소라는 말도 있지요. 한번 화내면 한 번 더 늙으시고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지신다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됐지요. 15초 동안 하하하 크게 웃으시면 이틀이 생명이 연장된다고 하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는 몰라요. 아,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에 평균 6번에서 7번 웃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6번에서 7번 웃으신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것도 못 웃으실 거예요. 근데 6번, 7번 웃는데 그 중에 한 3번이 비웃음이래요. 진짜 웃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면요, 근심 걱정으로서 6년 7개월을 갖다 허비하고, 화장실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3년 6개월이네요. 근데 변비 환자는 4년 걸립니다. 4년. 그리고 기쁘고 기쁘고 마음껏 웃는 시간은 겨우 20일 내외라고 해요. 평생을 두고 볼 때 웃어야 하는데 웃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웃으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 신문지상을 통해서 흘러나온 뉴스들은 우리 삶을 분노케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금메달은 어쩌다 한번 받는 것이지 항상이 아니더라고요. 나머지는 모두 메달권 밖에 슬픈 패배의 소식들 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자주 늘 대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웃으며 사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슬픔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신앙뿐입니다. 믿음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 신앙이 다른 종교와 진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요즘은 다른 종교들도 예수 신앙을 본받더라고요. 나 놀라웠어요. 불교인들도 이제는 막 성경을 보더라고요. 응? 그리고 이렇게 불교 그 선사들이라고 하나요? 스님들도 이 신앙을, 원래 불교, 오리지널 불교는 산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깎고 두들기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불교는 아실 거예요, 고승들. 근데 요즘은 불교도 크리스천화 돼가고 있어요. 사실은 찬불가라는 게 다 찬송가 이렇게 베껴가지고 그 곡조만 다 따가지고 그래서 그 불교가 만든 거잖아요. 사실 되게 재밌어요, 가만 보면. 근데 어쨌든 모든 종교하고 비교해가지고 예수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기쁨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근엄한 편이에요.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다 근엄합니다. 스님들 웃는다는 게 미소죠. 크게 웃지를 않죠. 예, 뭐 깨달음 속에서 오는 미소지 크게 웃죠. 크게 웃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때로 우리도 한국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문화권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도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찌푸린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인상 쓰는 경건은 사실 예수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 신앙은 기쁨입니다. 영적 복음이라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처음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또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뭐 숯불에다가 우리 아시죠? 이렇게 고등어 같은 고기 이제 이렇게 딱 숯불에 구워서 숯불 고갈비라고 하나? 그거 차려놓고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그렇게 끝나요. 처음 중간에 물론 십자가도 있고 그래요.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사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삶이에요. 잘 보시면 주님 앞에는 언제나 먹을 것이 있었고 자유로움이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잔치 분위기 늘 그랬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건데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맛보았어요. 하나도 즐겁지 않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노래와 웃음이 가득한 천국을 주 안에서 맛보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술 같은 거 안 들어가면 웃지를 않아요. 한잔하지 않으면 춤추지 않습니다. 노래하지 않아요. 누가 맨정신으로.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교회 안에 오면 우리가 맨정신으로 노래합니다. 맨정신으로. 한잔하지 않으셨어요 다. 예. 이게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맨정신으로 노래하고 맨정신으로 춤을 춰요. 맨정신으로 기뻐하고 생생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망과 저주의 공포가 사라지고 천국 잔치가 시작되는 것. 예수 밖에 있으면 순간마다 우울해지고 만사가 귀찮고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어쩌면 죽고 싶을 때도 참 많지만 주 안에 있는 저들에게는 딴 근심이 없고 주님을 목자로 삼는 순간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이 차오르고 주님이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길 반드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요 넉넉히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케 되어집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을 온전케 하고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의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요 사실은 기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소문 만복내 늘 기쁨이 근원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 삶은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게까지 돼요. 어느 변호사님이 새로운 도시에 출장을 갔는데요, 주일이 돼서 교회를 찾게 되었대요. 가까운 아무교회나 가서 예배드릴 생각으로 교통경찰관에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나오는 길에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더 가까운데. 그래서 오는 길에서 그 경찰관이 서 있길래 다시 물어봤대요. 왜 그 좀 먼 데를 소개시켜줬냐고. 그때 자기도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교통경찰관이 자기도 사실 그 교회를 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교회를 소개시켰냐 했을 때 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쭉 나오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가장 밝았다는 겁니다. 가장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밝은 얼굴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전도지가 되어서 영혼을 그 앞으로 인도했던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웃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일 수가 있어요. 아이 근데 누가 나를 보면서 인상이 항상 우울해?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럼 누가 나를 따라서 교회 나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게 우울해질 텐데 말입니다. 예. 아이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가정이 늘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고 하나가 되어지고, 아 그러면 진짜 시기 질투가 나서라도 교회 따라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어렸을 때 저희 저기 친가 쪽으로는 다 불교 가정이었는데요. 저희 고모님이 어느 날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께. 그래서 자기 예수 믿겠다는 거, 교회 다니겠다는 거.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자네 표정이 너무나 밝고 가정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암만 해도 지금까지 부처님 믿었는데 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신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보살님이 바뀌셨어요. 교회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변하셨습니다. 진짜 다 변하셨어요. 그 가정에 두 아들 딸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사실은 약간 정신 그 말이죠 장애인이었거든요. 지적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나요? 근데 지적 장애인이어서 그 엄마가 항상 소원이 딸보다도 하루 늦게 죽는 거였어요. 딸이 먼저 가는 거. 야 근데 그 기도까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따님이 젊은 따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으니까 진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행복이에요. 그냥 How happy are those. 예수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많은지.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 안에 거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사셨던 주님을 본받아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만복을 누리시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슬픔 많은 이 세상에 복음 기쁨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도 항상 기뻐하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시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